출애굽기 157번 메시지 거룩한 관유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유는 기름의 네 가지 향품을 섞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출애굽기의 신성한 기록에 있는 관유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30장의 말미에 그것이 계시되어 있는 이유를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관유의 위치를 이해하면 그것과 성막과의 관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관유의 위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노예들로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시작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되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공급을 누립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동안에도 유월절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강한 구원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바로와 그의 군사들의 강한 손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음식인 만나를 맛보았고 또 깨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으로 인도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열 달 이상을 머물렀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분을 위한 그분의 땅 위에 거처인 성막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가장 좋은 교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하늘에 속한 식양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시작에서 우리는 성막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성막의 기구와 기명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들을 보았습니다. 이 기록은 27장의 끝에서 완결됩니다. 그런 다음 28장의 신성한 계시는 제사장들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장들의 옷에 관해서 봅니다. 그런 다음 29장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이 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히 되는 법과 하나님에 의하여 요구된 풍성한 모든 것들로 채우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9장으로 제사장들은 준비되었습니다. 30장에서 우리는 먼저 분향단을 보며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형성하려는 신성한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를 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형성을 위한 징집이 분향단 뒤에 나온 이유를 지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향단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은 군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아가실 명확한 길을 내기 위하여 군대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는 또 물두멍을 봅니다. 그것은 성막의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물두멍의 언급에 이어 우리는 거룩한 관유,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이 관유는 제사장들과 성막과 모든 기구와 기명들을 거룩히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막과 기구들과 기명들과 제사장들은 이 기름으로 발라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0장의 끝부분 전에는 하나님이 관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유의 기록이 30장의 말미에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전진적입니다. 그것은 한 단계씩 전진하며 부분적으로 전진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누렸습니다. 더 깊은 진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를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만나와 생수가 많은 찬송가에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유에 관한 책을 읽거나 관유에 관한 메시지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다른 이들이 출애굽기 30장의 복합적인 관유에 대하여 말한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비는 그의 성경개관에서 관유와 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킨토시는 그의 주석에서 우리는 거룩한 관유에서 성령의 여러 은혜들의 예표를 봅니다. 그것들은 신성한 모든 충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이 은혜들이 무엇인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대해 커튼은 많은 진보를 보여줍니다. 관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여러 번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극소수의 저자들만 이 표현을 쓰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 성신을 말합니다. 게다가 코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영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은 코트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일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영임을 보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네 가지 향품에 관하여 코트는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 너무나 완전하게 혼합되어 있고 조화로운 은혜의 모든 형태들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코트는 감람기름에 배합되는 향품들에 관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네 가지 향품은 관유가 되기 위하여 감람기름에 배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관유는 분명히 성경의 더 깊은 진리 중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나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아직도 이 깊은 진리에 관해서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합적인 관유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복합적인 관유의 의미. 복합적인 관유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관유는 그분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에게 가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만유를 포함하신 복합적인 영이 되시려고 오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과 하늘에 속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누린 것은 틀림없이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이 누림의 어떤 것도 관유의 누림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관유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 영이 그분의 택하시고 거듭나게 한 백성과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예표된 구주나 구속주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것은 또 만나와 생수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관유는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만유를 포함하신 복합적인 영이 되시려고 오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신성한 삼일성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세기 동안 이 놀라운 복합적인 관유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무시당해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찬송가가 많지 않은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관한 찬송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가리라 라는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만나에 관하여 많은 찬송들이 쓰여졌고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수에 관한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관유에 관한 찬송가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복합적인 관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이 되기 위하여 오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복합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순절 성령이 믿는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분 옆에 있는 아들과 함께 보좌에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한 그것들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 해 동안 나는 복합적인 영에 관해서 반복해서 말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들은 되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신약은 몇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복합적인 영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는 오늘날의 종교적인 환경들이 염려스럽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믿는 이들이 단지 피상적인 것들만을 관심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하늘에 속한 만나나 생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의 복합적인 관유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들은 좋아하나 깊고 심오한 것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에게 구속주를 주는 것이나 하늘에 속한 만나와 생수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이 만유를 포함하신 복합적인 영으로서 신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박심과 부활과 승천을 모두 포함한 영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인 관유에 배합되어 있고 이 관유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에게 바르기 위한 것입니다. 페인트칠을 기름바름의 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물에 페인트칠할 때 페인트는 그 대상물에 가서 그것과 하나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바르려고 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라진 것에 관련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그분의 창조보다도 더 복잡한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단지 말씀하시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면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페인트인 관유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이 관유의 성분은 신성과 인성을 포함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을 포함한 성분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가 멸시받는 땅의 가난한 과정에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33년 반을 사신 후에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음부를 여행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단계들은 관유를 산출하기 위하여 향품들을 기름에 복합적으로 배합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따르면 복합적인 관유의 기본 요소는 감람기름입니다. 감람기름은 하나님의 영, 즉 신격의 세 번째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합적인 영의 성분들이 신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분들은 신성한 영과 함께 배합되었습니다. 지금 신성한 영은 더 이상 기름만이 아닌 관유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이 놀라운 관유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유와 어린 양이 비교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신 것은 놀랍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신 여호와이시고 나는 그분의 구원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린 양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이 되시려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따르면 주와 합하는 자는 그분과 한 영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문제를 교리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만유를 포함한 영의 이상을 보여주소서. 오늘 당신이 신성과 인성과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복합된 만유를 포함하신 영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주님, 나는 당신의 높이 주신 인성과 만유를 포함한 놀랍고 신비한 죽음과 말할 수 없는 당신의 부활이 그 영 안으로 배합되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 그 영이 복합적인 영임을 인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은 나에게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 바르시고 그분 자신을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이 영은 유월절 어린 양이나 만나나 생수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영은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오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을 누릴 뿐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됩니다. 이 우주에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역했고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이제 땅은 하나님을 반역한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어느 곳에서도 그분의 거처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그분의 거처가 될 그분이 택하신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로 오래 하시며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그들 중에 거함으로 그들을 그분의 거처로 만들고자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과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만족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하나님이 거처가 될 백성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의 광야에서 이런 거처를 가질 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시내산에서 백성을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막의 기구와 기명들과 제사장들의 거룩히 됨과 관유에 관한 하늘의 계시를 보이셨습니다. 성막과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한 관유는 과정을 거친 후에 그분이 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들에게 임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관유가 되신 3일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의 관유에 관한 기록 다음에 우리는 향에 대한 것을 봅니다. 관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를 계시합니다. 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계시와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심을 봅니다. 그런 다음 특별히 14장부터 17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보여주는 주 예수님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성한 여행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바람에 참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